요한계시록 공부를 계속하는 중에 제게 많은 얘기들이 들려와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나는 요한계시록 끝난 다음에 다른 책 공부할 때 오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사탄 마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가 마귀가 누군지 사탄이 뭘 하는 놈인지를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축구 경기를 할 때에 감독은 상대편, 우리가 경기할 상대편을 분석을 합니다. 비디오를 통해서 다 연구를 해요. 저쪽 팀에서 센터포드가 누구고 라이트윙이 누구고 레프트윙이 누구고 누가 잘 차는 사람인지 누가 재빨리 덤벼드는 사람인지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점검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게 감독이에요. 감독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선수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할까? 저 사람이 공격해올 때는 어떻게 대해서 사전에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감독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가 뭐 배가 고파서 지금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 우는 사자예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서 덤벼들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전혀 연구도 안 했고 알지도 못한다면 백전백패지요. 얼마나 사탄이 거짓말을 잘합니까? 얼마나 정말 영어로 말하면 커닝이에요. 아주 교활해요. 그 교활하고 그 거짓말을 잘 시키는 것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12장에서 붉은 용이 나와요. 붉은 용. 붉은 용은 한 여자와 싸움을 한다. 한 여자와 그리고 그 후손들과 싸움을 한다. 그 여자는 누군고 하니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교회가 한 용과 붉은 용과 싸움을 해요. 그런데 이 붉은 용이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고 13장에 와서 적 그리스도가 땅에 와가지고 이제는 아주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덤벼들어요. 이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덤벼드는고 하니 우리가 아는 대로 붉은 용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속이는 자니까 거짓말쟁이니까 어떻게 속이는고 하니 잘 보세요. 붉은 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의 짐승으로 또 나타나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또 있어요. 짐승 두 마리 그리고 붉은 용.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삼두체제를 유지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 사탄이 지금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참으로 무시무시한 모습이에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 다시 보세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절이죠.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내가 봤단 말이야. 자기가 본 거에 계시로 본 거에 봤더니 한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바다에서 나온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짐승이 산에 있는 줄 알았더니 바다에서 나왔다. 무서운 말이죠.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씌어있다. 열 왕관이 있고 뿔은 뭐고 머리는 뭐고 왕관은 뭘까? 뿔은 열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는 일곱이라고 그랬는데 뿔은 능력을 말합니다.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뿔이 열이라는 말은 열은 많다는 말이에요. 수가 아홉보단 많잖아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뿔이 열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이 열 개나 될 만큼 아주 심각한 그런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는 머리가 또 뭐예요? 여기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머리가 일곱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라는 말은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 뿔에 열 왕관이 있고 열 뿔 중에 왕관이 열 개가 씌워져 있어요. 왕관이 열 개가 있다. 이 말은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데 얼마나 힘이 강한지 이 짐승이 싸워서 승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이겨요. 반드시 승리를 해요. 열 뿔을 가지고 승리를 하는데 승리를 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열 왕관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힘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고 그랬죠. 바다가 뭘까? 바다를 아 바다는 그저 물이 많은 곳이 바다지 그러질 않지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고 앉아 있는 바다가 나오는데 음녀가 앉아 있는 바다 이 바다는 뭘 말하는가? 물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와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 이것을 짐승이라고 표현했지요. 여러분 나라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대적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나라들이 오늘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이슬람 국가, 공산 국가, 불교 국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의 대부분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열뿔이 돼가지고서 덤벼들고 있습니다. 짐승은 도덕이 없어요. 예의가 없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지금 물에서 올라온 짐승이 돼가지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권세들이 승리를 하는데 왕관을 쓰고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 브레스페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나라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 모든 역사와 정세를 내가 만든다. 우리나라가 한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나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욕하는 말을 써놓으면서 말을 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 참으로 무시무시한 거지요.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역사를 자기들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귀가 붉은 용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붉은 용, 사탄이 붉은 용, 피를 흘려서 붉은 용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피 묻은 용이에요. 붉은 용. 대단히 미안합니다. 중국은 자기들의 제일 수장을 용으로 상징을 하지요. 그래서 그가 앉아있는 뒤에는 용이 그려 있어요. 용이 그 나라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을 그들은 제일 숭상하고 있어요. 그 붉은 용이에요,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 국기에까지도 그렇게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침략을 하고 정복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침략을 하고 정복을 합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표범, 곰, 사자가 나와요. 어렵게 생각하기에는 아마 다니엘서를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고 네 나라가 나와 있죠. 사자 같은 이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말한다. 그리고 곰 같은 것은 메데 파사, 그리고 표범은
우리가 아는 대로 표범은 그 당시에 아마도 메데파사가 망한 다음에는 헬라가 나왔죠. 헬라 그리고 철은 로마를 말합니다. 강철, 로마, 철과 같이 강한 나라, 로마. 이와 같은 다니엘서 7장의 해석도 있지만은 여기서 표범은 사나운 나라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침략을 좋아하는 나라, 표범. 그리고 곰은 발에 힘이 있습니다. 곰의 발이 힘이 있어요. 뒤집고 해치는 역할을 발로 해요. 곰의 발. 그리고 사자는 두부와 머리와 흉부, 가슴에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자는 입에 힘이 있어요. 사자가 먹을 것을 사냥할 때에 먹을 것을 죽여가지고 입으로 끌고 가질 않는데요. 사자는 입으로 끌고 가질 않고 입으로 치켜 세워가지고 그리고 물고 가는 거예요. 왜? 입에 힘이 있기 때문에 사자는 끌고 다니는 법이 없대요. 이와 같이 표범과 곰과 그리고 사자처럼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있다 이 말이죠. 침략 국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거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2절 하반절을 보세요. 2절 하반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주었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이상하게도 놀라운 능력과 보좌와 권세까지 주었습니다. 용의 권세를 받았으니 용의 능력을 받았으니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점점 강하게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이런 나라들이 어디 있는가 잘 보세요. 북한은 70년 동안 적화 통일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변함없이 꾸준히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표는 오직 적화 통일이에요. 남북 통일이 아니에요. 적화 통일, 공산화 통일을 하자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고 그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하는 이론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외정시대에 대동아, 아시아를 대동아, 동아시아를 만들어서 한 나라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침략국가입니다. 그런 침략국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침략국가들에게 누가 힘을 주었는고 하니 용이 주었다고 그랬어요. 용은 옛뱀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 죽게 한 그 용이, 그 뱀이 지금 그들에게 힘을 준 것이, 권세를 준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누군고 하니 바로 용이요. 바로 이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금 용의 힘을 가지고, 용이 준 권세를 가지고, 용이 준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덤벼들고 있어요. 보좌까지 가졌어요. 높은 자리까지 차지한 겁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 악의 신의 우두머리예요. 용으로 비유된 뱀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용이 준 거예요. 그래서 용이 힘을 쓰고 있어요. 이 용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리스도께 줄 뻔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세 번째 시험이 뭐죠?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요. 예수님이 높은 곳에 가서 천하를 다 보이는 곳에 가서 내 눈앞에 천하가 보이느냐? 이 모든 천하를 내게 주겠다. 내게 줄 텐데 어떻게 주는 거 하니 만국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영광까지 주겠다 그랬어요. 영광까지 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겠노라. 어떻게 주는 거 하니 만일에 내가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
만국과 그리고 그 영광을 네게 주겠노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치신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섬길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용으로부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역사는 확 뒤집혔겠지요. 예수님이 이것을 거절하신 것처럼 우리도 노할 자리에서 노해야 되고 예수할 자리에서 예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탄에게 언제 그 꾀에 넘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침략주의, 정복주의 참으로 무서운 말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 소유하고 남의 것을 욕심을 채우려고 빼앗는 것, 그것이 바로 침략이고 그것이 정복입니다. 이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점령하고 침략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김과 겸손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섬기는 정신, 겸손의 정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사탄 마귀는 점령을 하고 자기 것을 만들어버리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말세에 가서 왕노릇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우리가 그때 왕노릇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대접을 받는 날이 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사고예요. 왕노릇 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5장, 20장, 디모데후서 2장, 로마서 5장은 적그리스도의 사고가 아니라 그것은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왕노릇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남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고 부귀영화가 내가 취할 자리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왕의 자리를 앉을 수 있을까? 왕노릇할 수 있을까?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왕노릇할 텐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다툼이 벌어졌어요. 서로 치고 박고 죽이고 피를 흘리고 넘어뜨리고 놀라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홉 명은 서로 그러는데 한 사람은 뒤로 물러서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들 말라고 싸우면 안 된다고 말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탄식과 상처를 주지 않고 싸우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누가 그들 중에서 다스리는 자가 될까요? 다툰 자들, 그들은 미안하지만은 영적, 도덕적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영적, 도덕적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 우두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먹질하던 이들은 전부 뒤로 물러섰어요. 오히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을 안 이 뒤에서 탄식만 하고 말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결국은 그 그룹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예를 우리가 만들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한정적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역시 한정적 시간 속에서만 그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물에서 나온 짐승이 죽게 되었어야 한 마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단 말이에요.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죽게 되었다가 회복이 되었더니 사람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오히려 그를 더 따르게 되었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구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다시피 해서 공산권이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그 강력했던 G2에 속했던 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는 문을 닫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로 다시 태어나서 지금 다시 또 호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산 국가들이 다시 또 옛 공산주의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 말씀이에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잘 보세요. 용이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과 짐승이 합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해서 왕관을 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짐승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KGB, 러시아의 정보국에서 방문을 하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아서 KGB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군들하고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는데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은 우리 러시아 정교회, 오토독스 교회를 가지고서는 러시아 군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토독스 교회는 타락했고 그건 안 됩니다. 아야 그 나라의 아주 최고급에 속하는 장군이 그런 말을 제게 하고 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 러시아 군대를 좀 훈련시켜서 한국의 군목들이 와서 러시아에 복음화를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안을 한다고 해요. 그 제가 그 말을 듣고 한국에 와서 군목단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군선교연합회에 그걸 보고를 해주고 그 일을 돕자고 그래서 러시아에 선교사도 보내고 하는 일을 계속했지만 그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들 자신도 자기들 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도울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방만 하지 말고 6절을 보면 비방만 하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성도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방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은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돼야 될까? 주님이 오셔야, 여자의 후손되는 주님이 오셔야 결국은 짐승이 물러가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3년 반, 5절을 보면 용이 3년 반 42달 1260일 이달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용이 준 권세를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이달 권세를, 용이 준 권세를 짐승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가 짐승이 사라질 때가 되었는데 그때가 언젠 거 하니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하는 그 기간 동안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아직도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짐승은 움직이고 있다. 기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적그리스도가 물러서는 거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적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8절 말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의 8절입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가 언제일까요? 교회가 타락할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불법의 비밀이 발동할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바로 그때에 참 중요한 말이죠.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주 예수께서 나타나시어서 그를 입 기운으로 폐하시고 입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가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입김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입김 한 번만 불면 적그리스도 그렇게 강력한 적그리스도도 날아가 버리고 없어진다. 폐하리라 그래서 폐하시리라. 말씀 한마디로 폐해진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당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 그 엄청난 적그리스도, 불법의 존재, 심판만 쌓은 그가 폐하여진다.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입기운으로 바람만 불면 그대로 날아가 버린다. 소리 없이 치워지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0절 하반절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때에 인내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11절 이하를 배우는데 11절 이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거예요. 오늘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나라들이 적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는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더 무섭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침략국, 정복국, 나라들을 말한다고 했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이 11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붉은 용, 그것은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거짓의 영, 뱀, 옛뱀, 사단 혹은 마귀라고도 하는 이 거짓의 영,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사탄과 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기운으로 한숨만 쉬어도 그대로 날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뒤에 숨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왕이 되시고 왕중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의 주가 되심으로 주 안에서 승전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